좌우로 인사 좀 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7장에 들어가겠는데요. 이제 7장부터는 주제가 이 결혼, 이혼, 독신 이런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대들을 하고 오셨을 텐데 너무 한 주제마다 커요, 내용들이. 그래서 오늘은 결혼의 문제만 여러분들과 좀 다루기로 하고, 독신 또는 이혼 문제는 이제 다음 시간으로 아무래도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7장 1절서부터 7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이런 전제 구조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저를 보십시오. 우리는 이제 일반 독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성경의 그 원어로 된 헬라어를 직접적으로 대하는 경우가 쉽지 않습니다. 또 배운 적도 없고, 또 서로 가끔 가다가 설교 시간에 목사님들을 통해서 뭐 단어 몇 마디 정도 들은 거 가지고는 이 원뜻을 이렇게 깊게 이해하기는 좀 한계가 있고 해서 설명을 좀 들으실 필요가 있는데, 헬라 말의 그 문법 체계는 사실 주어 동사가 앞뒤가 막 뒤집어질 때가 많아요. 그리고 특별히 인용 부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거나 또 우리말에도 보면은 따옴표라는 게 있죠. 누가 말한 것을 인용할 때 인용 부호가 반드시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 문법에는 인용 부호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해서 후대에 그런 문법 체계로 그 원전을 학자들이 대하다 보니까 해석의 혼선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오늘 이 7장의 경우들입니다. 자,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자, 잠깐 또 앞을 볼까요? 이제 7장서부터 16장까지는 사실상 어떤 유형의 글들인가 하면, 이 편지 앞서서 고린도 교인들이 교회 설립자인 사도 바울에게 자기네들끼리 심각하게 논쟁거리가 된, 그래서 그것이 교회 상당한 문제가 돼 있는 어떤 몇 가지 주제들을 질의서를 던진 겁니다. 선생님, 이 문제는 선생님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거의가 질문을 위해서 질문을 했다기보다는 자기네들이 의견이 나누어져서 한쪽은 이걸 주장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이걸 주장하다가 각자가 자기들의 주장에 대한 어떤 정당성을 확인받고 싶거나 또는 그것이 옳다라는 것을 의로운 차원에서 드러내기 위해서 질의를 던진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 감각으로 오늘 본문을 봐야 되는데, 7장서부터 16장까지는 전부 그런 질문에 대한 사도 바울 나름대로의 순서를 따라서 답변을 쓴 편지 형식입니다. 그래서 시작이 이렇게 되죠.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자, 또 25절을 볼까요? 처녀에 대하여는, 이런 주제도 이들에게는 상당히 나름대로 편이 갈라져서 심각한 이슈가 되었던 문제예요. 8장 1절을 볼까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전부 이런 투죠? 12장 1절을 볼까요? 12장 1절.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같은 패턴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16장을 보세요. 1절. 16장 1절. 성도를 위하여 연보에 관하여는, 이것도 헌금 문제 가지고 무슨 시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7장서부터 16장까지는 전부 앞서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이 교인들이 나름대로 이슈가 돼서 편이 갈라져 격렬하게 논쟁하던 논쟁의 주제들을 질문을 한 것을 사도 바울이 나름대로 순서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서신서를 통해서 쓴 겁니다. 자, 그런데 7장으로 다시 넘어가서 잘 보세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자, 앞을 볼까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얼핏 우리말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견해를 얘기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빠졌는가 하면 사실상 인용부호가 빠져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사도 바울의 견해를 사도 바울이 쓴 겁니까? 그들이 질의를 할 때 주장한 내용을 인용을 한 겁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그러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 말은 바울의 얘기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어떤 견해입니까? 그렇습니다.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아깝게도 헬라 원문에 인용부호가 없는 바람에 빠뜨린 게 아니라 그 당시 인용부호 자체가 없었어요. 문법 체계 속에. 그러다 보니까 후대 학자들이 이거를 해석하면서 사도 바울의 견해로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사도 바울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것을 금했다. 이렇게 해석을 밀어붙였어요. 그래서 오랜 세월 이 문제에 대해서 해석학적인 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제 질문을 받고 그들의 말한 내용을 인용해서 너희가 이렇게 말했지만 하면서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어떤 문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은 사도 바울의 견해가 아니죠. 사도 바울이 이들의 견해에 대해서 이제 진짜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전혀 다른 문제예요.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가 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옳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자, 이 생각이 도대체 어디서 시작된 생각인가를 좀 이해를 가지고 본문을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쉽지 않죠? 근데 워낙 설명을 쉽게 하니까 잘 이해가 되시라고 봅니다. 농담입니다. 아, 성경이 쉽질 않아요. 제가 고린도 전서 강의를 하면서 거의 한 주도 빼놓지 않고 거의 몇 시간마다 강조했던 게 뭐냐면 헬레니즘에 근거한 영지주의 그리고 이원론을 강조했습니다. 자, 이원론이 뭐냐면 영과 육을 분리해서 생각을 하는 논리예요. 영은 깨끗한 것이고 육은 악하고 더러운 것이다. 그래서 육은 악하고 더럽다는 주장 때문에 이 주장에서 양극단의 견해가 갈라졌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의 견해는 영만 깨끗하게 잘 관리하면 된다. 그리고 육이 죄짓는 건 아무래도 좋다. 이건 내가 아니다. 이걸 분리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주 편리한 방식이죠. 이게 이원론주의자들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육이 죄짓고 육이 방탕하는 방종의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음행이라는 수단으로 교회 안에까지 이 분위기가 물밀듯 밀려 들어와서 심지어는 너희에게 음행이 있다는 말을 내가 들었는데 공부했죠? 그래서 방탕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또 한편에는 다른 극단이 발생했는데 그게 뭐냐면 금욕주의가 발생한 겁니다. 육은 악하고 더러운 것이다. 그러면 이것을 대처하고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육을 쳐서 금욕을 강행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소위 열심히 있다는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성령파 쪽에서 발생했던 극단들입니다. 그래서 육을 금욕을 강조했어요. 그중에 어떤 사람들이 심하게 이런 내용으로 교인들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상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결혼을 했더라도 이혼을 하든지 아니면 이혼을 정 못하겠으면 일절 부부관계를 갖지 말라. 이런 논리가 실제로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1절이 그 얘기예요. 다시 보세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라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겠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금욕주의가 발생한 거예요. 앞에서는 음행이라는 방탕주의가 문제가 되었었다면 이제 7장서부터는 그 반대쪽의 경향의 어떤 패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영어 성경을 보면 터치라는 말을 썼어요. 터치하지 말라. 그 말은 조금 그대로 직역을 하자면 여자를 건드리지 말라. 이거는 일반 남자와 일반 여자에게 한 말이 아니라 더더욱이 부부에게 한 얘기예요. 부부에게. 그러니까 금욕주의자들이 그런 식의 논리를 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입시키고 강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을 하든지 아니면 하기 싫다면 일절 건드리지 마라. 이게 뭐예요? 금욕주의예요. 잘못된 금욕주의라 그 말이에요. 아멘. 이제 정확히 이해가 되죠, 여러분? 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는 터치하지 마라. 원문에는 관계를 맺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은 금욕주의자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입장을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이제 입장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2절, 2절. 그런 배경하에 2절 시작.
음행을 빼앗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자, 여러분,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남편을 두라.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오해를 가지면 안 됩니다. 야, 그러면 결혼이라는 것이 단순히 이런 음란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 결혼이라면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과연 그 얘기일까요? 여러분, 이 얘기는 결혼의 목적이 단순히 그런 부도덕한 음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라는 데 이 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결혼이라는 다양한 얼굴 속에는 그 측면이 분명 있어요. 분명히 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결혼이란 음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이퀄 동의어로 이해를 해버리면 결혼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갖게 되는 겁니다. 주의해서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의 특수한 금욕주의자들에 대한 상황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절의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 말은 정확하게 일부 일처를 성경이 강조하는 거예요. 한 남자가 여러 아내를 두고 여러 여자가 또는 한 여자가 여러 남편을 두고 이건 있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설립하실 때부터 시작된 중요한 기초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 결혼이라는 얼굴은 매우 다양하고 풍성한 얼굴을 갖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의 얼굴이 피차 부도덕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내를 두고 남편을 두도록 돼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결혼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결혼에 대해서 다양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 땅에 결혼이란 제도를 허락하셨는가? 자, 저를 보세요. 창세기 부분은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을 만드셨어요. 아담을 만든 재료는 뭐죠? 흙입니다.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담을 잠들게 하신 후에 여자를 갈비를 취해서 만들었습니다. 여자를 만든 재료는 뭐죠? 뼈입니다. 뼈. 그러니까 남자가 일단은 재료학적으로도 딸려요. 재료가 달라요. 여자한테 함부로 덤볐다가는 뼈도 못 치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나 하셨습니다. 각종 짐승들을 아담에게다 갖다가 댑니다. 그런데 아담이 한놈 한놈을 보더니 이건 곰, 저건 사자, 저건 기린, 이게 이름을 주어요. 히브리 개념에 이름을 준다는 말은 단순히 장명을 한다는 개념을 뛰어넘어서 그 속성과 의미를 꿰뚫어 본다 그 말이에요. 그 가치를 꿰뚫어 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이름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속에 성경이 기록하기를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단순히 아담에게 짐승 이름 어떻게 짓나 보려고 갖다 댔을까요? 아니면 어떤 필요를 일으키기 위해서 짐승들을 갖다 댔을까요? 돕는 배필의 필요를 위해서 짐승을 갖다 댄 겁니다. 보니까 다 짝이 있어요. 암수 짝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는 아담에게 격이 맞는 돕는 배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옳지 못하니, 좋지 못하니, 하나님이 누구를 갖다 댑니까? 그제서야 하와를 갖다 대요. 자기 몸에서 취한 그 여자를 갖다 댑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를 보자마자 아담이 시 중에 시요, 노래 중에 노래인 유명한 고백 하나를 터뜨려내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 말은 정확하게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뜻입니다. 딱 보니까 유일하게 격이 나하고 같고 보니까 나라고요. 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은 보니까 나더라고요. 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빚으사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단수로 썼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둘이 합하여 뭐가 됐죠? 한 몸이 됐어요.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인 신부가 어떻게 결합되고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이미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볼까요? 우리 에베소서 5장을 열어보십시다. 에베소서 5장. 자, 몇 절을 보시냐면 22절을 보세요. 22절. 저하고 좀 교독을 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의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십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목사들이 꼭 여기까지만 읽어요. 그래서 계속 아내들에 대해서만 강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잠깐 앞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를 쓸 때에도, 고린도 전서를 쓸 때에도 그 당시 여자의 지위는 우리나라 역사의 그 유명한 남존여비 사상보다 더 비참했어요. 남존여비라는 게 뭐예요? 남자가 존재하는 한 여자는 비참하다 준말 아니에요. 그게 남존여비거든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여자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어요. 무슨 인권이 있었어요. 사람 취계도 못 끼었죠. 그런데 1세기 때는 더했습니다. 1절 여자는 남자를 택할 권리가 없었어요. 그냥 버려졌어요. 그래서 신명기서에 모세의 율법에 이혼 증서를 주라는 말은 이혼을 사실상 허락한 말이 아니에요. 못된 남자들이 별별 흠과 트집을 잡아서 뭐 코가 좀 삐뚤어졌다, 요리를 못한다, 이런 트집을 잡아서 여자를 버려요. 내쳐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을 하나 더 만든 거예요, 사실은. 이혼을 허락한 것이 아니에요, 원래는. 원뜻이. 그걸 우리가 문자적으로, 율법적으로 잘못 해석을 한 거죠. 그걸 예수님 시대에 와서 바로잡지 않습니까? 그 성문법의 그 원뜻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나중에 바로잡아주잖아요. 자, 근데 성경을 보세요. 24절,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자, 여기 잘 보시면 남자에게도 여자에게, 아내에게 복종할 것을, 사랑할 것을 강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강조했단 말이에요. 이건 피차 동복이에요. 자, 이 결혼의 제도가 왜 중요한가? 26절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앞을 보세요. 이상하게 부부관계의 주된 목적지를 행복으로 말하지 않고 거룩으로 설명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의 일반 가정은 가정의 가장 숭고한 가치를 어디서 찾으려고 하죠? 행복에서 찾으려고 해요. 그런데 여기는 가정의 가장 핵심 가치가 되고 기초가 되는 부부관계의 목적지를 거룩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를 들어보십시오.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누굴 사랑해요? 예, 아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나야, 나. 아담이 고백한 바로 그것.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자, 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계속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에베소서를 통해서 뭘 강조하는가를 보십시다. 29절.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자, 여기서 뭐와 무엇이 등장하냐면 그리스도와 무엇이 등장하죠? 교회. 아멘? 그러니까 부부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배워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그림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나. 그래서 몸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여기서 육체라는 말이 나오죠? 29절,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여기서 자기 육체는 누굴 가리킬까요? 자기 몸뚱이를 가리킬까요? 자기 배우자. 그 자기 배우자, 육체가 자기예요, 자기. 누가 그렇게 사랑했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했어요. 자, 그리고 성경을 보세요. 31절. 자, 30절부터 시작.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뭐에 대하여? 할렐루야. 이제 앞을 보세요. 결국 이 부부간의 상호간의 의무와 책임과 사랑의 문제가 에베소 5장을 보니까 어디로 결론이 나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의 이야기로 결론이 나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부관계는 단순한 기초관계가 아니에요. 부부관계를 통해서 뭘 배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교회 공동체의 가치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부부관계를 사랑이 식어지면 헤어진다 그래요. 뭐가 만족하지 못하면 성격 차이 때문에 헤어진다 그래요. 이거는 뭘 이해하지 못한 까닭인가 하면 결혼이라는 관계가 법적인 계약이라는 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이제 매주 거의 주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주례 순서 속에 반드시 무슨 순서가 들어가죠? 서약식이 들어가요. 서약식이 왜 들어갑니까? 그게 계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계약은 그리스도와 신부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맺은 계약을 연습하는 관계가 그 부부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훈련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부부가 살면 신기한 게 뭐냐면 제일 가까운 내 몸인데 제일 갈등이 많고 제일 다툼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들켜가면서 구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소망하며 배우게 되는 거예요. 무슨 관계를 통해서? 부부 관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부부 관계는 늘 싸움과 갈등의 연속이게 돼 있습니다. 왜 그렇게 묶어놨느냐? 그렇게 싸움과 갈등의 연속을 극복함으로써 오 참신랑이신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분을 소망하는 발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역설이긴 하지만 사실이에요. 그래서 배우자에게 진저리를 내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나라를 더 강렬하게 요즘 이상한 결론이 이상하게 되는데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여기 싱글들은 그 각오로 결혼을 기도하셔야 돼요. 네? 영국에서는 결혼식을 할 때 이제 목사가 주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서약이 끝나면 반드시 청중과 회중에게 질문을 하나 합니다. 누구든지 이 중에 이 결혼에 이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겁나는 순간이죠. 응? 누가 와서 앉아있을지 알 게 뭐예요? 이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면 청중이 네 라고 대답을 해야 그 결혼이 성립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계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문화와 세상의 가치에 속아서 행복하지 않으면 깨겠다 그러고 사랑이 식으면 깨겠다 그러고 성격이 안 맞아서 깨겠다 그럽니다. 이거는 굉장히 무책임한 거예요. 그건 더 이상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배우기 싫다 그 말이에요. 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부부관계는 그만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해하고 깨달아가는 중요한 은총의 현장이에요. 신기하게 그 은총은 갈등과 견딤을 통해서 배우도록 만드는 거예요. 놀랍죠? 놀라운 거예요. 자, 다시 오늘 고린도전서 7장으로 가서 보십시다.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멘. 남편은 아내에 대하여 뭘 다하라고 그랬어요? 의무를 다하고. 자, 의무라는 말에 1이라는 숫자가 있고 풋노트가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보급한 성경은 없고 좋은 성경은 있어요. 자, 1이라는 풋노트 밑에 보면 해석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갚고. 이 원뜻이 뭐냐? 빚을 갚다 그 뜻이에요. 자, 그런 개념으로 3절을 다시 보세요.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하여 빚을 갚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이건 그 당시 당연한 얘기였어요.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놀랍게도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자, 앞을 잠깐 볼까요?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1세기 때는 여자의 지위가 우리나라 조선시대 유관이었어요. 여자는 그냥 부속품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에다가 이러한 유형의 글을 쓴 것은 그 당시 혁명에 가까운 발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날 비유로 하자면 축도란 목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발언을 하는 것과 더 충격적인 발언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건 이 글은 그 당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납득이 안 가는 내용이에요. 아니, 남자가 여자를 주장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여자도 남자를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남녀 상호간에 뭘 얘기합니까? 동등한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위에 높고 낮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교단은 아직도 여성들에게 목사 한 수를 안 줘요. 등록금 받아서 입학은 시켜놓고. 그럼 입학을 시키질 말아야지. 시험 공부시켜놓고 라이센스를 안 줘요. 이런 모순이 어디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빚을 갚는다는 이 은유적 표현이 도대체 뭘 얘기하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또 좀 더 아셔야 되겠죠? 3절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자, 이 말은 정확히 부부관계를 얘기합니다. 부부의 성적인 관계를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일부러 이것을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강조했을까요? 금욕주의자들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그거를 고치고자 하는 거예요. 금욕주의자들이 뭐라고 주장을 했다고요? 부부일지라도 관계를 갖지 말고 헤어지기 싫으면 아니면 헤어지든지 이렇게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방탕의 반대쪽으로 가서 극단의 금욕주의가 발생했다고요. 그런데 인간이요, 참 맹랑한 게 인간은 종교적 열심을 갖다 보면 이상하게 한 내면의 일부가 이런 금욕주의적인 성향을 누구나 갖고 있거나 그쪽으로 가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종교가 늘 열심히 과장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과장이 되는 경우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울 때에도 생각을 하면서 배워야 돼요. 생각을 하면서. 어제 제가 어느 목사님을 만났어요. 요 가까이 계신 목사님이에요. 방송 녹화를 같이 하느라고 점심을 같이 하게 됐어요. 그분이 몇 년 전 충격적인 얘기를, 세월이 지났으니까 목사님 해도 되겠네요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좀 뜨끔해가지고 무슨 얘기인데요. 자기가 교회를 이렇게 이제 담임 목사님이시니까 가고 있는데 앞에 우리 3.1교회 청년들이 막 뭐라고 떠들면서 가더래요. A관에 있을 텐데. 근데 우연히 들을래 들은 게 아니라 청년들이 주고받는 얘기를 듣게 됐대요. 한 청년이, 야, 나 오늘 어느 목사님한테 질문했다가 개박살 났어.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뭐 그 얘기까지는 뭐 있을 수 있는 얘기다 싶어서 그냥 같이 그냥 방향이 같으니까 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무슨 핀잔을 들었는가 하면 질문하지 말고 생각은 내가 하는 거고 순종만 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누가 somebody 누군지 모르겠어요. 지나간 일이겠죠. 저는 그거 반대예요. 오늘날 우리가 왜 신앙이 맹신이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깊은 검색만 있고 사색이 없어서 그래요. 요즘 검색들은 잘하죠. 다 검색들의 귀재 아닙니까? 금방 찾아내더라고요. 좋은 이웃 네이버가 다 답을 해줘요. 정말 굿 네이버예요. 근데 이제는 묵상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해야 돼요. 좀 사색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당 올 때는 꼭 성경책하고 뇌를 챙겨가지고 오세요. 아멘. 부탁합니다. 이 당시에도 그런 맹신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이런 극단의 종교적 발작을 일으킨 거예요. 이거 종교적 발작이에요. 이 고린도 교인들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형태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맨날 질문이 무슨 질문인가 하면 그러니까 독신이 좋다는 겁니까? 결혼을 하라는 겁니까? 질문이 이렇게 원색적이야. 시컨 주일 성수에서 가르쳐 놓으면 꼭 중학교 애들이 하는 질문이 그러니까 짜장면을 사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아직은 그 아이들의 이해 속에는 신앙이 내용과 가치로 들어간 게 아니라 형태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이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고린도 교인 질문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독신이 맞는 거예요? 결혼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런 질문과 논리로 따지더라고요. 이 7장서부터 6장까지 전부 그런 식의 질문에 사도 바울이 차근차근 주제에 따라서 이제 의미와 가치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4절을 볼까요? 4절 시작.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님.
아멘. 자, 이것은 뭘 얘기할까요? 모든 관계는 육체적인 관계는 부부만 합법적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는 사람 없죠? 이것은 성경의 표준입니다. 믿습니까? 미국에 PCUSA라는 교단이 있어요. 미국 장로교 교단을 얘기하는 거죠. 그 교단이 지금 수년째 총회에다가 뭘 안건을 올리냐면 그게 이제 결혼법에 대해서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행해지는 하나님이 정한 질서로서 이 문구가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바꾸냐면 한 사람과 한 사람 사이에 맺어지는 하나님의 질서로서라고 문구를 바꾸는 헌의를 계속 매년 올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죠. 매년 캔슬이 되긴 하지만은 시간 문제예요. 근데 이것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 안에도 지금 쓰나미처럼 밀려들고 있어요. 그런데 총회 교단이 헌법을 그렇게 바꾼다고 그게 바꾸어지는 문제입니까? 자, 물어봅시다. 총회 헌법이 우선이에요? 성경의 가치가 우선이에요? 딴 말 할 거 없죠? 나라법이 바뀌고 총회 법이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는 해야 되겠으나 뭐가 중요합니까? 4천만이 아니요! 해도 성경이 예스 하면 홀로 거룩한 왕따가 될 각오를 하고 예스 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가장 지구한 표준과 원리는 성경의 가치이기 때문에. 성경은 인류 보편적 가치입니다. 믿습니까? 이건 어느 한 특정 집단에만 해당하는 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운영하시기 위해서 성경이라는 최고의 가치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믿습니까? 그게 십계명이에요. 여기서도 분명히 뭐라 그래요?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이건 정확히 일부 일처를 얘기하면서 동시에 남자와 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동성애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의 메인 주제는 아니라서 오늘은 좀 비껴가십시다. 그건 나중에 또 여러분들과 허심탄회하게 노골적으로 또 얘기할 시간이 있어야 될 겁니다. 분명 여러분들 가운데도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분명 있고, 저도 앞서 목회하던 교회에서 거기도 뭐 청년들이 수천 명이었기 때문에 직접 그런 친구들을 가슴 아프게 오랜 시간을 상담한 적도 있고 또 끌어안고 씨름한 적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 현실의 한복판에 너무 깊숙이 들어와서 지금 그냥 건강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청년들마저도 가치혼란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단순하게 우리가 간단히 짚고 넘어가자면 사람 자체를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구분을 해야 돼요. 그도 구원의 메시지를 들어야 할, 돌아와야 될 양으로서 대해야지 사람 자체를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만 그 죄에 대해서만은 반드시 회복해야 되고 고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가르치고 전해야 돼요.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5절 시작.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분방과 또 경건상 일시적인 기도 시간을 위해서 따로 헤어져 있는 것에 대한 사도 바울의 지적입니다. 자, 이 문제는 원리로 제시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문제 제기를 방탕주의자들이 했나요? 금욕주의자들이 했나요? 그렇죠. 금욕주의자들이 이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100번 양보를 해서 정 기도해야 될 일들 때문에 그런 필요성이 어떤 절실하다면 전제가 하나 있죠. 합의하에. 자, 여기 보세요. 5절. 5절 보시면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이 합의라는 말이 헬라 말에는 여기서 나온 단어가 뭐냐면 심포니예요. 심포니. 심포니가 뭡니까? 조화롭게 어울려서 소리를 내는 거 아니에요. 부부는 하나의 심포니예요. 심포니 뭔지 아시죠?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이것은 누구 한쪽이 일방적으로 강조할 문제가 아니고 아내와 남편이 합의가 된 전제 조건 하에 이것도 한정적으로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얘기했는가 잘 보십시다. 6절.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그러니까 명령은 아니라는 말은 이게 원리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합의하에 한시적으로 하라는 얘기입니까? 가능하면 안 해도 좋다 그 말이야. 안 해도. 근데 정 기도가 그렇게 갈급하고 정말 정 혼자서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어떤 그런 입장이 된다면 그것도 아내와 또는 남편과 합의해서 하라 그 말. 근데 남편이 안 돼. 그러면 나오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예? 부득부득 그래도 보따리 싸가지고 기도원 가서 남편한테 욕먹고 가정 파탄 일으키고 하는 지혜 없는 여성들을 너무 많이 봐요. 너무 많이 봐. 그러면 그 남편이 전부 누구한테 들이왔습니까? 죄 없는 나한테 와서 뭐라 그래, 나한테. 내가 뭐 올라가라 그랬어. 뭐, 어? 지시를 했어. 괜히 애꿎은 목사하고 삼각관계 만들어 놓지 말고. 그래서 합의가 필요한 거야, 합의가. 남편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마세요. 그건 거꾸로. 아내가 원치 않으면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거는 허락이지 명령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거 원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원리가. 이 말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왜? 부부가 생리상 떨어져서 오래 있다 보면 뭐가 틈이 탄다고요? 사탄이 틈이 탄다고요. 사탄이 그것만큼 좋은 먹잇감은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부부는 싸워도 한 침대에서 좁은 방을 안방으로 만드세요.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아주 작은 방을 안방으로 만들어가지고 싸워도 하여간 살이 부딪혀서 잘 수밖에 없는 그런 구석방 같은 데를, 응? 침대 밀어놓으면 침대가 다 차지하는 그런 방 해가지고 싸워도 한 침대에서 자고, 응? 아예 결혼할 때 그런 거 약속을 하세요. 약속을. 그런데 오늘날 떡 먹듯이, 떡 먹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부부가 분방을 해요. 따로 자요. 아예 기러기 아빠들도 있잖아요. 이게요, 집에 들어갔는데 맞이해준 사람도 없고 껌껌한데 진짜 이거 혼자 밥을 먹고, 이게 사람 피를 마르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별 나쁜 생각들이 다 밀려와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이게 사는 건가? 별별 생각이 다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세종시 이 국무총리실에 우리 교회 그 청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덕분에 이제 거기 세종시 정부청사 그 부활절 기념예배를 인도하러 내려갔다 왔어요. 그 직원들이 죽으려고 그래요. 이게 뭐 하는지 모르겠대요. 3분의 1은 서울에서 출퇴근. 3분의 1은 거기 원룸 얻어가지고 독수공방 빈방에 부득하니 살림이 뭐 제대로 있기래요. 그리고 문 나가면 벌판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어? 완전 유배된 것 같아요. 유배된 거. 뭐 하는지 모르겠대 진짜. 그리고 이제 3분의 1은 아예 가족들이 다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뭐 살림 기반이 기간시 하나도 없어요. 아직은. 내가 볼 때 한 10년은 돼야 그래도 도시골이 되겠어요. 그럼 그 사람들 다 은퇴할 때입니다. 은퇴. 10년 후에는. 참 우리나라 참 이 행정 밀어붙이는 거 보면 놀라운 나라예요. 이게 대한민국밖에는 그렇게 못해요. 막 동네 뜯어고치자면 확 밀어가지고 말이죠. 또 뜯어고치고 말이죠. 참 이게 가능하다는 게 난 참 상상이 안 가는 대한민국입니다. 훌륭하다고 해야 될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을 좀 보십시다. 6절.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결혼이라는 전체 주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앞에 5절을 받는 이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우리 다 같이 7절 시작.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자, 이제 여기 우리가 성경을 몇 번 정도 읽고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한 분들이라면 누구나 평소에 가졌던 궁금증 하나가 여기 의도적으로 노출이 되죠. 바울은 모태 싱글이었나 돌싱이었나. 이거 3.1교회 담임을 하려면 이런 거 다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자, 보십시다. 이제 세 가지 견해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모태 싱글이었다. 이제 결혼을 안 했다. 결혼을 안 했다. 아니다. 결혼을 했는데 혼자가 됐다. 그러니까 돌아온 싱글. 근데 돌아온 싱글에도 두 종류가 있어요. 사별이냐, 이혼이냐. 두 종류가 있죠? 자, 근데 어쨌든 사도 바울이 모태 솔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랍비는 모태 솔로여서는 랍비 자격이 주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제가 사도 바울은 결혼을 했던 사람으로 학자들은 견해를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모태 솔로여서는 랍비를 할 수가 없어요. 일단 결혼을 한 사람이에요. 그의 모든 글들을 봐도 그는 분명 결혼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7절에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그는 이혼을 한 사람일까? 상처를 한 사람일까? 대표적인 두 학자의 견해만 소개를 하고 마칠게요. 첫째, 헬라어 원전의 가장 탁월한 학자가 요하킴 예레미야스라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의 비유에도 굉장히 탁월한 분입니다. 아주 고전이죠, 고전. 예수님의 비유를 해석하는 데는 아주 탁월한 식견으로 책을 썼던 분입니다. 파라볼 오브 지저스라는 책을 썼어요. 이분은 바울에 대해서 그는 아내가 죽었을 것이다 라는 견해를 피력합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신약 신학자인 우리나라의 그 김세훈 박사의 스승이 되는 영국의 신학자 F.F. 브루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은 이혼을 당한 사람일 것이다. 이혼을 한 사람이 아니라 이혼을 환경적으로 당한 사람일 것이다. 그런데 어느 쪽이 맞냐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딱히 딱 부러지게 설명한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거의가 많은 학자들이 어느 쪽에 무게를 실어주냐 하면 후자 쪽에다 실어줍니다. 그 근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원래는 철저한 율법주의자여 유대주의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심한 정도가 아니라 죽이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저 국경도시인 다마스커스까지 쫓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그 언덕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인생이 헷가닥 뒤집어져요.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추종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고 지혜자가 되죠. 아마 이때 충격받은 가족들이 특별히 아내가 그를 떠났을 것이다. 이게 요즘 학자들 간에 타당한 견해입니다. 근데 저는 후자 쪽의 견해에 동의를 하는 입장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은 뭐 어느 쪽에 동의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가 하면 24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여기 제일 중요한 단어가 그대로 지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결혼을 하는 게 맞냐 독신으로 지내는 게 맞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부르심을 받은 대로 그대로 지내는 게 좋다. 그 말은 어떤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결혼이 갖는 메시지 또는 독신의 은사를 가진 자들이 갖는 메시지가 각각 따로 있을 뿐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어느 쪽에 낫다 못하다 우열의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독신의 문제에 대해서 실제적인 이름을 대가면서 이제 말씀을 나눌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멘. 자, 결론 맺겠습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장 아름답게 연습하고 그 은혜를 구할 수 있는 현장이 부부 사이요, 가정이라는 현장입니다. 그 부부는 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관계도 서로에게 대한 아름다운 사랑과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관계가 부부관계인 것을 기억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소중한 가치와 소중한 명령을 우리 청년들은 가장 높은 고상한 가치와 표준으로 지켜내고 순종할 수 있는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십시다. 그 사랑이라는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신체로 한번 눈을 감고 세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십시다. 먼저 오늘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합니다. 이 땅에는 또 우리 교회 안에도 너무나 힘들어하고 깨지기 직전에 위기에 처인 가정이 너무나 많아요. 이 가정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잘 감당하고 지켜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 우리 젊은이들은 특별히 좋은 가정을 소망하면서 그 가정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 5월에 있을 일꾼 선출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3.1교회 다음 미래를 준비할 좋은 일꾼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장로 5분, 권사 10분, 20분, 안수입사 10분 이 35명의 일꾼이 이번에 반드시 준비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너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시고